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 대학교 4학년 때 혼자 배낭여행을 하면서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광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데린구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약 7, 8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의 박해를 피해서 땅에 굴을 파고 그곳에 도시를 만든 곳입니다. 약 지하 85m까지 이어진 도시이고 그 당시에는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하에서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구의 입구는 드넓은 갑바도기아 광야 한가운데 은폐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의 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숨었던 것처럼 이 대림구의 입구 역시도 좁고 협착하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갑바도기아 광야를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이동을 하는데 처음 느꼈던 느낌은 너무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사방이 탁 트여있는 광야인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발자국 소리, 또 바람 소리, 나중에는 제 심장이 두근대는 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가지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우리의 감각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다윗이 숨었던 엔게디 광야에서 머물면서 느꼈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감각, 시각, 청각, 후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된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그렇다.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소음도 없다.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다. 짐승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 속에서 얽히고 설킨 불안정한 삶의 연결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 신성함이 드러난다. 그가 말하는 광야의 유익이 뭡니까?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에 대한 감각, 즉 신성함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 때는 이러한 거룩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세상에 살면서 금세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서는 그 냄새가 처음에는 역하게 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세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무뎌진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별된 공간으로 분리되고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또 거룩에 대한 감각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어디로 보내시는가? 바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지냈던 시내 광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들었던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광야의 특징이 무엇인가?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에 햇빛을 피하는 것, 먹을 물을 구하는 것, 또 허기를 달래고 캄캄한 밤을 견디는 것, 다시 말해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각이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폐암 말기로 6년간 투병하시다가 지난 5월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투병 생활을 하실 때에 종종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아프고 보니 사실 모든 일이 다 감사의 제목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 이제야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두 발로 걷는 것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에 비로소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내는 것,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 이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본질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래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블레셋을 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23장 후반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3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6절 앞부분을 보면 지금 다윗이 거의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다윗은 산 저쪽으로 갔다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다윗과 사울이 같은 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동원에 든 쥐였습니다. 포위망을 좁히기만 하면은 금세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3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전령이 갑자기 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잡은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의 가시 같은 그 다윗을 이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갈 정도였다면 당시 블레셋 군사의 침공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29절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24장 1절이 되면요, 24장으로 넘어오면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금세 엔게디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크게 벌였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이 블레셋을 쫓았다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물러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이 당시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침공했다가 별다른 전쟁이나 별다른 소득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큰 병력을 일으키고 침공했다는 것은 엄청난 물자와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금세 자신의 나라로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 마치 누가 보면 블레셋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침공했다가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하자 금세 돌아간 것처럼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블레셋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적국이 굳이 다윗에게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일을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국을 일으켜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죠.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에게 잡혀먹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쯤 있지 않으십니까?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죽다 살아났다. 내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고가 크게 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물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레슨을 이 광야에서 얻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저는 광야에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안락함에 젖어서 살다 보면 이 모든 게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오고 춥고 배고픕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연장하시는 분인가를 비로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딱 하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차단된 광야에서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다윗이 숨은 다음에 다시 사울은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의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이때 사울의 군대가 몇 명이었나 성경을 보니까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3,000명일까요? 이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당시 다윗의 군대가 한 600명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이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보다 적어도 다섯 배는 많은, 내가 이겨도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원수는 항상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억울한 재판의 과정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압도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앞에서 너무나 쉽게 주눅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위의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친구도 의지하고 또 나보다 힘이 센 권력자나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광야에서 사울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다윗은 반격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군사보다 다섯 배나 많은 사울의 공격 앞에서 다윗은 결국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승산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승산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직장과 일터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승산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은 곳에 우리가 너무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승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승률입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2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계속해서 3절을 보면 길가에 양의 우리, 즉 양을 기르는 우리 곁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굴에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가 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시원한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고 그 놀랍게도 사울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마 쥐죽은 듯이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사울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혼자 있어요. 용변을 보러 잠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은 동굴 밖에서 지키고 있고 그는 편안하게 시원한 굴 안에서 볼일을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여 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허리띠를 다 풀고 무기도 없이 앉아서 있는 그 사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조용히 일어나서 사울이 옷이 놓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칼을 들어서 그의 옷자락을 싹 하고 뱁니다. 여기에서 옷자락은요 단순한 천조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옷자락이란, 특히 겉옷자락은 당시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긴 옷자락이나 아니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다는 것은 단순히 천을 자른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속한 왕국을 잘라내버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직후에 사울에게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찔리다라는 말은 마음을 때리다, 즉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가? 그 이유가 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이 찔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의 시선입니다. 다윗의 시선. 지금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울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잘못된 행위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애초에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의 옷자락을 베었겠지만 이후에 그는 이러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는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면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또 엔게디 광야에서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거예요. 주위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구나, 저 작은 풀송이 하나, 저 작은 돌멩이에도 계시고, 또 저 사람 위에도, 내가 싫어하는 원수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사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함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레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나의 가족에게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나의 직장 동료와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의 영혼 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이러한 거룩을 발견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께 묻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한번 잘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한번 여쭙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르시되 올라가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또 다윗이 아뢰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짧은 한 절의 성경 구절에서도 다윗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묻고 두 번이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견뎌내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훈련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사역실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성경 통독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은 녹음 통독이라는 조금 생소한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날의 분량을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음을 하고 카톡방에 올리면 그래야 출석 인정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 140여 명의 성도님들이 사복음서를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열심히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녹음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권사님들은 자녀나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녹음 파일을 열심히 올렸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도 밀린 성경통독 진도를 따로 잡느라고 나중에 주말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읽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 속초에서, 제주에서, 또 일본, 미국, 또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듣고 다시 눈으로 묵상하는 성경통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열심히 성경통독에 참여하시던 한 남자 집사님께서 그만 장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너무나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시던 집사님이라 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당분간 성경 통독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남편이 어서 빨리 퇴원해서 다시 통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속해 계시던 조의 조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녹음해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권사님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 알아봤더니 이 집사님께서 입원하실 그 다음날 코에 콧줄을, 끼었던 콧줄을 빼자마자 아내에게 성경책을 달라 하시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그 장이 부어있고 염증 수치가 높아서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런 금식 중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달라 내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다 하시며 그 분량을 읽으시며 성경 통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주를 하셨어요.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또 함께 통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집사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녹음 통독을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 말씀을 읽으면 목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근데 집사님은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는 금식 중에도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바로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는 광야 가운데 고난과 절망에 포기하며 패배주의에 젖어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광야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눈 가운데에 거룩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소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는 말씀의 나침반을 의지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광야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정채봉 시인이 지은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콩신의 자녀교육.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콩나물로 기르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크고 울창한 하나님의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날 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광야가 닥쳐올 때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광야를 헤매는 순간들이 닥쳐올 때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해야 될 때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를 건너가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거룩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